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 평안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창세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여러분들을 오늘도 창세기서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8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단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 저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계곡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다. 뭐 매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실 지금 그곳은 완전히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죠. 원래 이 계곡은 매우 비옥한 분지였다고 합니다. 그곳은 과거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한때 그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심지어 그곳을 뭐 여러 가지 뭐 이상한 어떤 그 이유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겠습니다만은 곡식도 심지 않고 뭐 그런 것들을 다 하지 않았던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냥 뭐 그곳에 두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곳은 그냥 두어도 뭐 특별히 경작을 하지 않아도 곡식들이 잘 자란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 지역이 미래의 어떤 날 다시 지구의 중심이 될지 우리는 뭐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장 9절로 가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여기 특별히 언급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 분명히 평범한 나무가 아닐 것입니다. 이 나무들이 오늘날에도 있는지 뭐 우리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 나무들은 지금 사라져버리고 분명히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곳에 온갖 성경을 보니까 나무가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나무들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는 나무들의 모양과 기능을 보여주는데 이런 나무들이 어우러져 있었던 그러한 곳이 에덴 동산이다 하는 겁니다. 이는 아마도 우리가 가구점에 갔을 때 판매사원이 이 명품 가구는 매우 아름답고 또한 기능성도 뛰어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들은 하나같이 아름답고 기능성 또한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나무들은 매우 실용적이었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먹이들을 이렇게 먹기에 참 좋은 그러한 나무들이었다 하는 것을 과실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에서 우리들은 그런 아름다운 나무들을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으로 참 이러한 좋은 것들이 다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미국 하와이에는 마우이 섬이라는 그런 섬이 하나 있대요. 그 섬에 하나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가는 길은 그 상당히 무척 험하고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곳에 도착해 보면 지상에서 그처럼 전설적이고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수목지는 없다고 이 매기 목사님은 그것을 무척이나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로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이죠. 전망이 좋은 곳으로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면 아래로 굽이굽이 아름답게 펼쳐진 해안선이 한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또 해안선을 따라 코코넛 나무들과 파파야 나무들, 히비스커스 나무들, 그리고 바나나 나무들, 대나무들이 이렇게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그런 모습들은 상당히 경관이라는 것인데, 코코넛 나무 끝을 따라가다 보면 선교사들이 세운 작은 교회가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광경 앞에서 사람들의 말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저절로 무릎을 꿇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들의 특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타라쿠의 세상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 뭐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 성경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경학자들의 주장이고 또 우리를 향한 깨우침, 또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0절로 14절까지를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는데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 있는 하올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시데겔이라. 앗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구스는 에디오피아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에디오피아를 흐르는 강의 이름은 나일강입니다. 그 다음에 시데겔은 티그리스 강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장 15절로 가보실까요? 2장 15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만물은 사람의 통치를 받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은 인간의 손짓과 소리에 응답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2장 16절부터는 사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16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원래 인간이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제 유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권은 언제나 책임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말고 만고 불변의 진리였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반드시 그가 하나님을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이런 부분 속에서 자기가 자유의지를 갖고 결정을 내려야 됐고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됐던 것입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독약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와는 반대로 매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동산에서 가장 좋은 열매는 선악과였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또 보시면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사람도 삼위일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담은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900살 이상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바로 그날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18절로 가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일시적이나마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동산에 혼자 두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에게 부족한 것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함께 지낼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사람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으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똑똑해야 할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익살스러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코끼리 한 마리를 데려다 주시면서 야, 이 동물을 뭐라고 했으면 좋겠니? 라고 물으셨다는 거죠. 그때 아담이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제가 보니까 코끼리를 가장 많이 닮았는데요. 아마도 그런 시기였을 거라는 것이죠. 20절로 가볼까요?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러분, 여기서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란 아담과 같은 같이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되 아담이 아담의 반쪽으로서 그와 동등한 위치에 서서 그를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남자는 결혼하기 전까지 반쪽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더 성경 가운데로 집중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여자 창조로 들어가 볼까요?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했고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여자는 아담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아담의 몸의 일부입니다. 메투엘리 박사는 하나님께서 머리뼈로 여자를 만드셨으면 여자는 남자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었을 것이며 만일 남자의 다리뼈로 만들었으면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와 남자는 동등하며 또한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것이다. 이런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목적을 말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다른 반쪽입니다. 이것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응답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내는 한 남편의 다른 반쪽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없이는 오직 반쪽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와는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이죠. 오늘날의 여인들이 아름다운 것은 모두 하와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워지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예쁜 인형과 같았을 것이고요. 그녀는 아담의 반쪽으로 사랑받기에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3절입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히브리어로 여자란 단어는 남자란 단어와 매우 비슷합니다. 남자는 히브리어로 이쉬인데요. 여자는 히브리어로 이쉬샤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다른 반쪽이며 남자에게 응답해야 하는 존재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는 다소 공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체상으로도 남자를 그렇게 만드셨던 것이죠. 그러나 여자는 다소 수동적입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내는 남편에게 응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남편이 아내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아내는 지체하지 말고 남편에게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남자가 제게 나의 아내는 매우 냉정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남자는 사실 남편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모르고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가 남편으로서 제 역할을 감당했다면 그녀도 올바른 아내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그 남편에게 나온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 남편으로부터, 그 남편에게로부터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24절로 가보실까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다시 말해서 남자는 아내에게 책임을 가진 존재로서 아내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남자는 이제 더 이상 자기 부모의 통제 아래 있지 아니합니다. 25절로 가볼까요? 비록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었지만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영광의 빛으로 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구절은 창조된 남자와 여자에 대한 가장 사랑스럽고 소중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부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커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주신 것이라면 사람은 반드시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결혼이 바로 그러합니다. 결혼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벗어던질 수 있는 굴레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 시편 2편 3절의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무엇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까? 여기 보면 결혼을 성사시켜 주신 하나님께 벗어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의 그 못된 습관, 습성들을 보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자의 창조는 간접 창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에게서 취하여 내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의 일부분인 것을 나타내주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이와 같이 말하기도 하는데 여자는 남자보다 못하지 않느냐? 도리어 여자는 복잡하며 단순하지 않고 개성이 강하지 않느냐? 또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여성의 취향은 색다르며 지금까지도 여성은 남자에게 아름다운 시의 주제이며 노래의 대상이고 흠모의 대상이다. 그래서 서로가 깊은 사랑에 빠진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이 인류의 문화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2장에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나누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는 매우 아름다운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남자의 창조, 남자의 죽어, 남자의 일, 남자의 조건과 책임, 남자에게 필요한 배필, 돕는 배필, 그리고 여자의 창조를 살펴보았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무엇인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남편들아 네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창조의 법칙입니다. 뉴렌베르그 감옥에서 목회를 하던 한 목사님이 나치의 간부를 지낸 죄수와 겪은 일을 글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헤르만 고에링과의 마지막 상담을 한 후 게르게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녁 8시 30분경까지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고엘링과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는 창조의 이야기를 조롱하였고 하나님이 성경을 영감하셨다는 사실을 극구 부인하였으며 기독교 신앙 자체를 완강하게 거절하였답니다. 상담이 끝난 후 두 시간도 채 못되어 그 고엘링이란 남자는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책임을 가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살을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그러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한 그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이 창세기 2장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간략하게 결론으로 소개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장에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본분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권리와 사회생활을 원활히 해야 할 존재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창세기 2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RNL 바이오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평신도의 눈높이에 맞춰 기획된 쉽고 명확한 명품 성경 두란노 컬러 비전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 우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320-0460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기 성경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